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오늘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과 친정과 시댁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한 가정의 상처투성이인 가족사를 오픈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가정의 3녀 1남 중 맏딸로 태어나 착하기만 한 부모님께 장녀로서 나름 사랑받으며 자랐고 역시 믿지 않는 가정의 4녀 2남 중 장남인 남편을 만나 연애 결혼을 했는데 장녀로서 항상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하며 살았던 저에게 남편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주고 이끌어주는 남편이어서 좋았는데 또 그 점 때문에 살면서 부부간의 큰 걸림돌이 될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의 가족이 이민을 오는 바람에 결혼해서 바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딸아이 낳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사업의 실패라는 인생의 처음으로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가족 모두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딸아이가 루터란 스쿨의 킨더 가든에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추수감사절에 초대되어 루터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 몇 번 교회에 나가던 중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손길에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서까지 흐느끼며 울던 날부터 교회에 가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즈음 시어머님도 교회에 속한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죠. 한국에 계실 때는 저를 세우는 데 일조를 하신 분이셨고 남편이 종손이라고 제사를 1년에 8번 드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때도 제사를 지내면서 어머니께 건면하여 우여곡절 끝에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에 셋째 여동생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살고 싶다는 절규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부랴부랴 한국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으나 도착한 날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전해야 했는데 하는 안타까움에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일로 가족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간염 보균인 것을 알게 되었고 태어나서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발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상 증세 없이 보균에서 간암으로 나타나니까 손쓸 틈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일로 엄마, 아버지, 남동생 모두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유난히 셋째와 가까웠던 둘째 동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 모두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 시작했고 저 또한 10년 전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생각했던 것이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할 일을 다 했으면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었고 다행히 크기가 적고 잘라내면 되는 부위라 깨끗하게 수술이 되었다 합니다. 그 후 6개월마다 MRI 찍으면서 저의 생명 연장이 6개월 단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초조함이 있고요.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절대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변해야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님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200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장례 예배 때 목사님과 성가대와 성대한 예배를 드리며 시누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대에서는 큰 시누이가 한국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저의 남편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나가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후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뇌혈관이 터져 애널리즘으로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던 시누이들에게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저희 부부에게 또 하나의 사건은 한국의 큰 신흥이 있는 형님이 70대에 리타이어하고 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시던 분이 갑자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2년간 암흑 속에서 지내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작년 여름 한국에 나가서 뵈었을 때 항상 유쾌하고 씩씩하던 분이셨는데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어둠에 갇혀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신 매형께서 새벽기도 나가시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형님을 보살피고 계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일로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기도하던 중 누군가의 소개로 정기 충격 요법과 병행하며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번 여름에 미국에 오셔서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저의 가정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해달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에 매달려 있던 남편에게 정리정돈하라는 사인으로 남편도 뇌혈관 터지기 직전에 알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는 너무 적어 지켜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2년에 한 번씩 MRI 찍고 있으며 가게 두 개에서 하나로 오기까지 집 정리, 가게 정리 모두 기도 응답으로 빨리빨리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 가게 하나 하면서 그간의 경제적 씀씀이를 줄이며 렌트비까지 조정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건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러질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교회도 가까워졌고 가게도 하나 하게 되면서 기도했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부부간의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일치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때 마침 교회에서 부부 행복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확신했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남편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끝나는 날 촛불 대화 때 남편이 저에게 섭섭했던 일, 제가 남편에게 섭섭했던 일, 기뻤던 일을 나눌 수 있었고 그때 서로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이었던 남편이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제 마음이 씻은 듯이 남편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지고 불평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든 서로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요. 남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보자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다면 예전엔 생명의 삶 책을 시간이 되면 보고 아니면 이해만 읽고 있었는데 작년 9월부터 매일 생명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금요 찬양 예배도 가고 싶고 말씀을 보고 들으면 순종하고 싶고 이런 것이 성령님의 이끌림이지 싶고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알 것도 같고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치 않으면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럴 때마다 게으른 것도 악한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인 저를 또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두 손 꼭 잡고 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믿지 않는 저의 자매, 시누이들 또 친구들 위에 기도하고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저와 저의 남편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이코스로 새롭게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썸이신 박순호 박영란 집사님이 바쁘신 중에도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서로 다르지만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감싸주면서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섬기는 훈련의 장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작은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간증 시간을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왜 복음이 기쁘지 않은가? 왜 예수님 이름을 들어도 우리는 기쁘지 않은가? 그게 이 시대의 문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뭘 하든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세상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굿 뉴스인지 배드 뉴스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아무리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외쳐도 이게 good news인지 뭐 무슨 news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소식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축구해서 이기면 좋잖아요. 또 이겼어. 코스타리카를 2-0으로 그 남태희 선수는 정말 멋지게 넣더라고요. 이렇게 안 가는 척하면서 싹 가더니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하여튼 두 번째 골을 엄청 멋있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이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축구에서 이기면 우리는 막 흥분하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흥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학 가면 아이들 대학 가면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우수하고 인터뷰를 너무 잘 보고 SAT 봉사 성적 이 학생 우리 학교에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면 막 우리는 기뻐 날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 산돌개는 막 좋아 날뛰는데 다른 분들은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뭔지를. 또 제가 그 결혼 프로포즈 받을 때 뭐 그 너무 감격하잖아요. 그 반응이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첫 반응이 다 이겁니다. 이거 결혼해 주시겠어요? 무릎 다 꿇고 Will you marry me?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를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첫 반응이 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 드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 복음이 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생활은 하지만 복음의 힘을,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구 경기 따위에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너무 무덤덤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무덤덤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정욱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됐다, 이제 나랑 여기서 만나자 그러시면 그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87, 뭐 이제 젊으시죠? 아직 창창하신데 이제 전화할 때마다 달라요. 뵐 때마다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 아, 나도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천국이 우리 어머님 기다리고 계신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서 어머님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가슴 아픔 중에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아둥바둥 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향해 정말 멋지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승리의 소식이 세상의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 죽음의 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아, 생명, 천국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뛰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그 승리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승리,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이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전쟁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그런 건 여러 번 경험하시죠.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뜨려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끝에가 not destroyed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힘겨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도 부서지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욱 집사님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그냥 어떤 좋은 대학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대학 가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대학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거 이민생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천국에 넣어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성적을 딱 봤어요, 천사들이. SAT, fail. 내신 성적 20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열심히 했으니까 20점. 인터뷰 꽝. 어머머, 안 되시겠는데요. 근데 거기 예수님 적혀 있으니까 패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Tuition, room and board. Free! 돈 한 푼도 안 내셔도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Jesus paid it all.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이미 그 복음을 받으셨는데,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누리시기 바라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영화 하나를 봤어요. Crazy Rich Asian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돈 엄청 많은 아시아 그 남자랑 그 조금 덜 있는 여자랑 이제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거기 이제 마지막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딱 이제 그 반지를 갖고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결혼 프로포즈할 때 Will you marry me? 그러잖아요. Will you. 결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Will you make me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자도 반응이 똑같아. 처음이 영화인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게 로맨틱한 장면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숨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장면이었어요. 무릎을 꿇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Will you accept me? 그걸 받아주면 제 생각에는 Would you make me the happiest man in the universe?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가장 행복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고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아침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니까 일어나지 말고 그만 자라 그러면은 그냥 영원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워주셨잖아요. 막 우리가 깨난 것 같죠? 알람이 깨워주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그렇고요. 힘겨운 일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죠.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망치죠. I mess up my life.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내 인생의 쓰레기들을 내 인생에 쌓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 있는 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God works for the good in all things. Not in some things. 그냥 요거도 아니고 in all things. 내 인생 전체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뭘 해냈든지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죠. 뭘 위해서? For the good. For his people.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느냐? 보지 않느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존. 저희 아드님 이름하고 똑같은데. John the Baptist.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했냐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 또 보시면서 와 저거 건강식이네. 나도 메뚜기하고 그 석청은 그 꿀이잖아요. 꿀. 아, 나도 저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딱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로 이렇게 딱 세상하고 떨어져가지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존이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은 그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그 뜻입니다.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적었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2절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기록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뭘 깨달았냐면 이 요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뒤를 쫓아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800년, 900년 전 일이에요. 이사야는. 마가가 있는 시기보다 900년을 거슬러 가야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이 오늘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900년 동안을 준비해 오신 거구나. 이 마가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400년간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선지서 끝나고요. 400년을 그때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박정학 집사님 같은 삶을 사신 분이 한둘이시겠어요? 뭐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세상 나는 소망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첫 교회예요. 첫 교회.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저희 교회가 첫 교회예요. 이제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장에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같이 친구들, 사람들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어. 내가 널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준비해 오셨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질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질문이 아니고 질문은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몇 분은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의젓하세요. 너무 의젓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생이 뭐 다 인생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힘들면은 그냥 그것만 붙들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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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우리 교우 몇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저걸 어떻게 견디시나 그런데 너무 의젓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한 주간 동안 세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세심히 물으셔야 됩니다. 그 눈을 뜨셔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